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다시 저희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10년 전이 말씀으로 한 습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초등부터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이 뒤에 있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앞에 세 사람만. 자, 오늘 설교 제목, 앞에 세 사람만 여기 보고, 설교 제목 뭡니까? 시작. 아, 좋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는데 사도들만 남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흩어졌던 사람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전도 대상자 모두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마저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쉽게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그들의 전도를 우리는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란 울타리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 일들이 일어난 11장 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몇 사람은 베드로처럼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도 그들은 이방인에게 그 도를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를 거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된 디아스포라 출신 난민 공동체가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만 의지하고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러한 자세와 태도와 변한 마음으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안디옥 교회는 단 몇 사람, 그것도 이름 없는 단 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류의 역사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이 이름 없는 몇 명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러한 생명의 대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문이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480km 떨어진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고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480km의 거리를 지나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확인한 뒤에 그곳의 교인들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말하자면요, 이 짧은 한 구절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위한 바나바 목회의 핵심입니다. 바나바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48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목회하고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다시 보아야 할 구절은 24절입니다.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쓴 이 그리스 원문 이 구절은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호티라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면 이 문장이 어떤 뜻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로 나왔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큰 무리가 주께 나온 것은 바나바의 어떤 사상, 생각, 목회 철학 때문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라는 사람,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하다는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일 때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바나바를 가리키는 수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던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사람인 바나바에게 사용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선했기 때문에, 그가 착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무리가 더하여졌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선하다고 표현했고 어떤 특징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졌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보낼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자기가 보았던 환상과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막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리더십들과 사람들이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것이 맞구나. 근데 그들이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쯤에 480km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한 청갈이 왔는데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는데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딱 들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뭐야? 그래도 스스로 최초의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종의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이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전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어떠한 지금 이게 한 AD 45년쯤 일어난 일이니까 한 15년 동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일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일들은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참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바나바가 파송되었는데 바나바가 480km를 지나서 시간이 꽤 걸렸겠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을 23절에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아주 짧지만 범상치 않은 표현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뼛속 깊숙한 데서부터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중 한 사람이 이방인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위임받아 파송받아 온 것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라면 딱 갔을 때 뭐가 보였을까요? 우리 몸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우리 몸속에 유대인의 정서가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내가 그곳에 딱 가서 바라보았다면 내가 바나바라면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딱 가서 봤더니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득실득실 모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부터 약간 꺼림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서로의 지역을 알게 되면 안색이 변하는 경우들이 이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은요, 이런 지역 감정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었죠. 이방인이 모여 있는 그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간다는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요, 비록 교회가 세워졌다고는 하나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막 신앙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속으로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뭐 모여서 모였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지 아직 멀었네 아직도 믿음의 기초 초보에 머물러 있구만 아직도 한참 멀었어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무장되어 있던 바나바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역시 이방인은 어쩔 수 없어.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니까 아직도 저런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는 안디옥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3절에서 그가 거기에서 뭘 보았다고 되어 있죠? 한번 소리를 내봐요. 뭘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들이 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뭘 본 걸까요? 그러니까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고 다른 리더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왔다거나 혹은 다른 리더들이 왔다면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선입견과 자신의 경험과 혹은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계획에 함몰되어서 이방인 선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계획들에 함몰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핵심을 그들은 과연 볼 수 있었을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그 은혜를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처럼요. 자신의 일과 자신의 경험과 혹은 자신의 야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못 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계획과 자기 방식대로 풀려야만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 그가 왜 선한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바나바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에 매여서 조바심을 갖는 사람들은 일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함몰되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바심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작은 일을 보면서 아주 작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면서 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을 보면서도 아!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좀 그렇습니다. 태영 목사님은 어떤 작은 일이 딱 일어나면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사인으로 아주 잘 받는 분입니다. 김태영 목사님의 설교도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보고 문제점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위험 요소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리더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난민 공동체였습니다. 난민 공동체라는 것은 분명 초라했을 것입니다. 가난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딱 하나만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머물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너무 기뻐서 흥분했다. 바나바가 딱 와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구나. 그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시선, 바나바의 초점, 바나바의 관점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미완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벽돌을 하나하나 올려가고 있는 공동체.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미완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수교회는 부단히 그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개척을 했을 때는 의욕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래서 뭔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 한번 특징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보자는 열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어떠한 계획으로 만들어진 완성품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부단히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선과 관점 얘기를 했는데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람은 돈만 보입니다. 딱 하면 이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거 얼마짜리지? 이거 건물이 한 얼마쯤 되나? 먼저 그 위에 보입니다. 큰 교회가 좋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숫자가 보입니다. 몇 명이 모이나? 예배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물만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가 7년 동안 ECT D동 5층에 있었잖아요. 그곳은 얼마 전에도 한 형제와 나누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쁘고 너무 그림 같은 교회에 우리가 7년 동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누가 그러죠? 우리 중등부 학생이 한 명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목사님 지난번 교회로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뭐 가면 되지. 건물도 예뻤고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그런데 3년 전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근데요,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또 한 번 흩으셨는데 이제는 건물이라든지 그 건물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외형이라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7년이 지난 다음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정착하고 다시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있는 것 못지않게 그보다 어쩌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본질을 또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대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는 그것 대신 바나바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보기 위해서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여기 보면 오른쪽에 나뭇잎,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잖아요. 저것은 단순히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셨다라는 고백,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실 거라는 고백,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서서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고백을 계속해서 붙이는 거죠. 우리가 그 관점 시선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 교회됨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자만이,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만이 그 은혜의 맛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점은 리더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의 목회를 하는 담임 목회자, 그리고 교육자들, 그리고 리더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냐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안목을 가진 지도자의 중요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볼 줄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가토스, 선하다는 인정을 받는 비결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역시 은혜를 볼 줄 아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관점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배 후에 그룹 모임, 터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나눕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솔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선하다고 인정받았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선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선하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바나바는 기다리며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우린 지금 11장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처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바나바는 여기 보니까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습니다. 구브로는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매우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독특한 게요. 레위족 사람이었다. 레위인은 원래 재산을 못 가집니다. 재산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는 이 제도가 거의 허물어졌어요.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때 이후로는 레위인들도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 바나바는 레위족 성 중에서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요셉. 원래 바나바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너 바나바다. 바나바는 어떤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뭐 바요나 시모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인데 너는 진짜 그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다 이 뜻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데 탁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보면서 야 요셉, 우리가 너 별명 하나 지어줄게. 오늘부터 너 위로짱이라고 해라. 너 최고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계속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15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위로하고 격려의 사람으로 15년을 살았는데요. 그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왔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 왜 파송했는가에 대해서 침착해 볼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를 보내죠. 그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3절 끝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권한이 뭡니까? encou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려했다. 바나바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나 혹은 바울 같은 사람을 보냈으면 분명 주께 붙어 있으라 명하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들은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무슨 단어입니까? 여기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더 잘 아실 텐데요. 싹이 났을 때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 뭘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격려는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은 움직임을 붙돋아 주는 겁니다. 힘을 내라. 여러분, 이전에 그 심소재에서 야채를 많이 심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그 머물러 계셨던 이병철 선교사님이 그때 그게 뭐였죠? 이렇게 야채가 잘 자라라고 대를 만드셨는데, 대를 만들어가지고 야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야채들이 대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역시 이것이 격려입니다. 야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 갈 수 있도록 대를 딱 주는 거죠. 생명이 자라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똑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격려죠. 사람들은 틀린 것을 지적해 줄 때가 아니고 격려를 받을 때 변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력과 가능성을 보고 선한 방향으로 힘을 붙돋아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격려는요, 격려라는 것은 그런데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마음속으로 그 사람 격려한다고 압니까? 모릅니다. 격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이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카드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격려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어떤 말들, 행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합니다. 시간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 격려. 뭐 어떻게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격려. 자, 제가 짐작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원고에 뭐라고 썼는가 분명히 어색해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하자 그러면요, 진짜 어색해요. 너무 이렇게 쑥스럽고. 그럼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격려의 말을 못하죠? 하자고 해도 잘 못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소에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부터 짜증을 한번 내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거는 너무 쉬워요. 짜증 내는 거는 하지 마. 가만히 있어. 하지 마. 왜? 그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개인과 공동체가 격려의 분위기가 될 수 있는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난민 공동체 성도들이 어떤 가능성이 보였을 때, 지금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면 이것은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를 만들어줬는데, 그 대가 뭐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너희들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아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흔들리기 일쑤고 영향을 받고 끌려가죠. 이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는 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배척받았던 그 초대 교회의 첫 공동체들이 난민 공동체로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너무 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들 주께 붙어 있어야 돼. 밀리지 마. 세상에서 밀리면 안 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굳게 버텨야 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바나바가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아무것도 없고 어렵지만, 아무것도 없고 어렵지만, 그리고 유혹당하고 끌려가기 쉽지만, 그러나 바나바의 이 메시지를 듣고요, 주님을 붙들고 굳게 자기 위치를 지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오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위기 속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교회 와서 뭘 느끼냐면,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여기는 나하고 똑같이 흔들리고 넘어질 사람 투성이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께 붙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리더가 주께 붙어 있으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붙어 있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딱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흔들리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나 여기에 속해야 되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50명, 100명이 온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그것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하자 점점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큰 무리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자신의 양, 피값으로 산 자신의 양을, 어떤 교인을 어떤 교회에 보내는데, 그 교회에 보내면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공동체에, 그런 공동체의 교인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강한 공동체에 보내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자기 양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굳게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면서 굳게 서 있는 그곳,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양을 저기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버티고 말씀으로 살려는 곳에는요, 이상하게 주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그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 오시잖아요. 새가족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원리가,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개개인은 연약한데 서로 죽게 굳게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공동체에 주님께서 새가족을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한습에 10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살펴보면 참 연약하고 흔들리기 쉽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함께 죽게 붙어 있으라고 굉장히 애썼는데, 새가족들이 이렇게 이 공동체에 왔는데 보니까 나와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셨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그 노력,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새가족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만나든지 험담하지 않고 항상 세워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게 그 어떤 적용점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험담하지 않고 항상 세워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삶을 살 때에 꼭 필요한 사이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게 부부 사이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가장 함부로 하고 부부 사이에 가장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세워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부 사이입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면에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전달하는 그 통로가 차가운 말 혹은 냉소적인 말은 도움이 안 됩니다. 냉소적고 차가운 말 속에 옳은 말을 담으면요, 듣는 상대방이 영이니까 이걸 알고 거부합니다. 이게 말 이전에, 이거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영감이 있어서 저 사람의 말이 지금 사랑인지 긍휼인지 분노인지 짜증인지 그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허물이 보이고 뭐가 이렇게 부족할 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때 내 마음이 이제 어떤 짜증이 나 있고 힘들면 혀를 중단하는 게 좋죠.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온 거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자녀나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 될 때까지 그 내용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 때는요 사실은 설교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막 불편하고 화가 나면 그건 그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바나바가 권면했다는 뜻은 뭐냐면 바나바는 내용이 건전했다는 뜻이 아니고 따뜻한 권면을 하는 자였다. 용기를 주는 자였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위로자, 격려자, 카운셀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격려자가 많은 공동체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북돋운 사람이 많으면요. 그 공동체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맞는데 비난과 비판이 많은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위축되고 날카롭게 되죠.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숲의 가치 중에 제자, 균형, 위로, 존중,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 위로가 뭡니까? 저하고 세 가지 공부하실 때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위로가 뭐죠? 서로에게 뭐가 되겠다? 진통제가 되겠다. 저는 서로를 격려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그리고 그 지난 10여 년의 시간들이 약하지만 그러나 주께 붙어 있으라는 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 세워져가는 공동체로 세워져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더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바나바에게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청빙받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나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 나 혼자 안 되는데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바나바 머릿속에 잊혀졌던 인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1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라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회심했다가 그래서 다메섹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쫓겨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홀연히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사도됨을 인정받은 듯 보였는데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나서 또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사울은 당시 도망가서요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다소는 안디옥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도시였고요. 10년이면 긴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울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떤 사도도 바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나바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바나바만 사울에 대해서 기억할까? 그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오래 기억하죠. 그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면서 누구를 생각해 냈는가? 사울을 생각해 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여기 찾으러라는 단어가 아나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이 단어가요.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어린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거꾸로 예루살렘을 물어 찾으러 들어가면서 찾았다 할 때 이 찾을 때 쓸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건성으로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양심에 아 맞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보냈지 위로를 받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찾으려고 찾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찾듯이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역의 진정성입니다. 동역자끼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정성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만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이 아까워서 그냥 함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찾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그를 대하니까 진정한 동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바나바의 진심을 알았고요. 바울이 와서 바나바와 둘이 1년 동역하고 목회를 하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뭔가?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잘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뭐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자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신자에서 제자로 되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신자에서 제자에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뭡니까? 제자는 신자를 만들어낸 사람, 복음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전부 수동적으로 목회자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신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자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하는 1년 동안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평신도들이 동역하는 체제를 안디옥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 의존적인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역하는 목회죠.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동역하니까 동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결과가 뭐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에 AN이 붙으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함으로 이 지도자상을 구축했는데 동역하는 목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에서는 바울 리더십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각광받지 못합니다. 바울 리더십이 위대한 것은 대체로 초창기에 위대하죠. 19세기에는요. 지금 21세기잖아요. 19세기에는 위대한 선교의 영웅들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아프리카 내주로 들어가서 한쪽 팔이 사자한테 뜯겨지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누굽니까? 데이빗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사죠. 이 영웅에 감동되어서요. 그 당시 낭만주의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많이 잡혀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 뭡니까? 그 선교 단체가 SIM 수단 일랜드 미션 SIM이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1913년에 WEC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엄청나게 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 때문에. 그래서 SIM이나 WEC이 생겼죠. 그러면 또 한 사람 인도로 가서 인도 선교에 불을 붙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리빙스톤만큼 인도로 가서 인도 선교에 불을 붙였죠. 또 있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내주로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래서 CLM이라 그러죠. China Inland Mission. 중국 내지 선교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OMF입니다. OMF의 전신인데요. 이때는 영웅들의 선교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마치 바울처럼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선교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내지에 가도 사자도 원주민도 식인종도 없습니다. 다 인터넷하고 있습니다. 뭐 가봐야 뭐 소용이 없습니다. 영웅적인 희생을 통해서 전선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바나바같이 동역하고 네트워킹을 만드는 사람들, 혼자 일하는 영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지도자상, 이것이 21세기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리더십이 주목받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에요. 지난 10년을 지난 동안에 좋은 교역자들과 동역하고 교회의 좋은 리더들과 동역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특별히 또 그것을 더 넓혀서 교회와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이 구축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십의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이유는 동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목사님하고 착한 목사님 누가 좋을까요? 제가 뭐 리더를 하려다가 그냥 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 좋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얘기해 주시면 뭐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참, 24절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믿음 좋은 사람, 너무 믿음 좋은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못 따라가요. 제가 가끔씩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사석에서. 제가 10년 전에 나올 때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김 목사님 앞으로 담임 목사님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른 성도들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가면 말씀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권위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존경은 받을지 몰라도 참 외로울 거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 반발 정도 앞서가면 목사님 허물도 보이고 부족한 점도 보이고 그래서 저 정도 목사님을 좀 채워줘야 되겠다고 생각도 들고 저 정도 하면 내가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목사는 반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다.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라. 그럼 저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김태형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설교식 얘기했지만 왜 이성수 목사님과 서대경 목사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가. 그 두 분은 알아서 잘 하신답니다. 저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옆에 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맞죠. 그렇지, 사랑받는 거죠. 김태형 목사님한테. 여러분, 인품, 인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혹은 소돔의 공동체를 통해서 인품의 그릇이 자라는 거죠. 인격이란 그릇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해야 됩니다. 이것이 편파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착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를 뽑을 때도. 너무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보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인품이 착하신 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착한 그릇이 준비되면 그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성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인격과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는 지는 길이 없습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말씀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0년 들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아직도 제가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좌표를 설정하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인격의 그릇을 높여가면 하나님께서 그 착한 사람 위에 믿음과 성령을 더하셔서 바나바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 가지 확인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시작.
바나바는 2. 바나바는 기다리며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3. 이 모두는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구체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디옥 교회처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의 10년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공동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욱더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첫 번째 온가족 예배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다리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동역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습을 통하여 확장되는 또 다른 10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